이스라엘이 솔로몬 왕 이후에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로 나눠진 시대의 일입니다. 특별히 이 북방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 왕은 나라가 갈라진 상태에서 성전이 남방 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에 있자 많은 사람들이 자꾸 명절이 되면 남방 유다로 가거든요. 이렇게 되면 국력이 약해질 것을 우려해서 이 북방 이스라엘의 베델이라는 장소에 우상을 섬기기 위한 제단을 하나 만들어 놓고 또 예전에 출애굽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처럼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내서 이것이 너희가 섬겨야 할 여호와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잘못 또 오도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여러 차례 이 북방의 여로보암 왕에게 경고하셨지만 그가 끊임없이 그렇게 금송아지들을 섬기고 또 우상에게 제사드리고 절하자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시기 위해서 남방 유다 출신의 한 선지자를 북방에 보내셨습니다. 이거 하나만 봐도 우리가 북방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선지자가 없었다라는 것을 그만큼 나라가 영적으로 지금 쇠퇴했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하나님의 이 메시지를 받은 남방 출신의 이 선지자가 북방에 올라가서 때마침 이 베델에 모여서 이 금송아지 우상 그리고 그 제단에 제사를 드리고 있는 여로보암 왕을 만나게 됐어요. 원래 제사라는 것은 제사장이 주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여로보암 왕이 얼마나 열심으로 우상을 섬겼는지 본인이 직접 제사를 주관하고 있었던 거죠. 이때 이 남방에서 올라온 이 선지자가 말합니다. 나중에 이 남방 유다에 요시아라는 이름을 가진 왕이 태어날 건데 그가 와서 지금 왕이 섬기고 있는 이 모든 제단들을 다 없앨 것이고 또그 선지자들도 그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는 그런 메시지를 또 전해 주지요. 그가 그렇게 말하자 여로보암 왕이 너무나도 화가 납니다. 아무래도 열심히 뭐 우상이지만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섬기고 있었는데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악담을 퍼붓고 또 저주를 퍼부으니까 그게 말이 마음에 들지 않는 거죠. 그래서 여로보암 왕이 손가락을 가리키면서 뭐 아마 이랬겠죠. 뭐 여봐라, 저 사람을 잡아와라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을 보면 여로보암 왕이 손을 내밀고서 저 사람 잡아와라 했을 때그 손이 그 순간 메말랐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것이 뭐 어떠한 현상인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아마 손에 마비 현상이 와서 그가 이 폈던 손을 다시 굽히지 못할 정도로 몸에 이상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그와 동시에 그 선지자가 말했던 것처럼 그 제단이 우상을 섬기기 위한 제단이 반으로 이렇게 갈라지면서 무너져 내리면서 그 위에 제물을 태웠던 재들이 다 흘러내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에 겁을 먹었던 이 북방의 이 여로보암 왕은 자기의 이 자세와 태도를 고쳐먹고 남방에서 올라왔던 그 선지자에게 부탁합니다. 여보게, 자네가 섬기고 있는 그 여호와 하나님께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어서 지금 메말라 버린 이내 팔을 고쳐달라고 좀 기도해 주게나. 그래도 이 남방 유다 선지자가 하나님께 여로보암 왕의 팔을 고쳐주실 것을 놓고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다시 거둘 수 없었던 그 말라버린 여로보암 왕의 팔이 낫는 사건을 겪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이러한 사건들을 직접 경험한다면, 야, 우상 이거 가짜구나, 거짓이구나, 여호와 하나님 진짜구나, 이렇게 깨닫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사건 하나만 봐도 하나님께서 여로보암 왕에게 어떤 몸소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기적을 베푸셔서 너 이제 돌아와라. 너가 섬기고 있는 우상이 진짜가 아니다. 이것을 가르쳐 주신 것으로 볼수 있겠죠. 얼마나 이 대단한 기적입니까? 기도를 통해서 병이 고쳐졌다라는 것은 분명 하나님께서 택하신 선지자라는 하나의 증표가 될수 있겠죠. 이에 깜짝 놀랐던 이 북방의 이 여로보암 왕은 남방에서 올라온 이 선지자가 자기와 함께 왕궁으로 가기를 초대합니다. 선지자여, 나와 함께 내가 머물고 있는 궁으로 갑시다. 가셔서 잠깐 쉬었다 가십시다. 그러면 가시면은 내가 이 선지자님께 아주 귀한 예물도 주겠습니다. 그래서 가서 좀 몸도 좀 쉬고 가시고 음식도 좀 먹고 가시죠라고 그를 초대한 거죠. 이에 대한 대답이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만 9절 말씀으로 한번 잠깐만 가보시겠어요? 9절 말씀. 8절부터 한번 같이 읽죠.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자 구절 잠깐만 봅시다.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니 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셨던 그 메시지 남방 유다에 있었던 선지자가 북방에 올라갈 가겠지만 너 거기 가서 떡이라는 것은 빵을 말하는 거죠. 빵한 조각 먹지 말고 물한 모금 마시지 말고 그냥 다시 남방 유다로 내려와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자, 한편 이제 오늘 본문인 거죠. 한편 이 모든 사건이 일어났다라는 소식을 베델이라는 그 도시에서 살고 있었던 늙은 선지자 한 사람이 듣게 됩니다. 오늘 이 11절부터 이제 그 내용인데 여기 이 사람의 이 직분이 선지자라고 나와 있습니다만 실제로 이 사람이 행했던 것을 보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선지자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게다가 베델이라는 도시가 이 북방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에게 제단을 쌓아 놓고 제사를 드렸던 곳의 선지자라는 것을 보면 이 사람은 무언가 현실과 타협했던 혹은 종교 혼합주의에 빠져 있었던 하나님이 보실 때 그렇게 신실한 선지자는 아닌 거죠. 그런데 오늘 그가 지금 여로보암의 왕의 팔을 기도로 고쳤고 또 그의 심판을 예언했고 또 그가 예언했던 대로 또 제단이 무너지는 이 모든 이야기들 다 듣고서 아 내가 지금 그 사람을 한번 만나봐야겠다 하고 나서 당장 급하게 나귀를 타고서 베델의 이 늙은 선지자가 남방 유다에서 온 선지자를 찾아 나갑니다. 성경은 왜이 사람이 그렇게 찾아 나갔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동기에서 그랬을까라는 것을 궁금증을 갖고서 오늘 이 본문을 볼 수밖에 없는데요. 자, 얼마 가지 않아서 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는 상수리나무 밑에서 잠깐 쉬고 있는 남방 유다에서 올라왔던 선지자. 빵도 절대 먹어서는 안 되고 물을 마셔서도 안 되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제 다시 모든 사명을 마치고 남방 유다로 돌아가고 있는 그 선지자를 만나게 됩니다. 길에서. 당신이 그 사람입니까? 아, 그렇습니다. 아, 그럼 나와 함께 내 집으로 가서 나와 우리 집에 가서 좀 빵도 좀 드시고 좀 음료도 좀 마시고 좀 쉬었다 가시죠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다시 한번 이 남방 유다에서 온 선지자가 거절하고 그 거절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 주는 것이죠. 자, 17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16절 17절 다시 한번 같이 읽죠. 시작. 대답하되 나는 그대와 함께 돌아가지도 못하겠고 그대와 함께 들어가지도 못하겠으며 내가 이곳에서 그대와 함께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기를 내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또 내가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로다. 자, 아까 8절 9절하고 지금 저희가 읽은 16절 17절을 보면 반복된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늘 중요한 이야기할 때 반복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첫 번째 8절과 9절은 여로보암 왕이 이 남방 유다 선지자에게 떡 먹고 가십시오 했을 때안 됩니다. 난 절대 못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 북방 이스라엘에서 빵도 먹지 말고 너 물도 마시지 말고 돌아가라 말씀하셔서 나는 못합니다. 되돌아가야 합니다. 했고 지금 16절 17절에는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와가지고 떡 먹고 가십시오. 물 마시고 가십시오 했을 때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한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 빵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돌아가라 했어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한 가지 발생하죠. 18절을 한번 보세요. 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여보시오.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입니다. 근데 내가 이 어떤 경험을 했냐면 천사가 내게 나타나서 여호와의 말씀을 전해줬는데 내게 이르기를 18절에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도 먹여주고 물도 마시게 하라라고 이야기했으니까 빨리 오십시오 했는데 18절 맨 마지막에 뭐라고 써 있었어요?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성경 어디를 봐도 왜 늙은 선지자가 이 베델의 선지자가 이 사람을 이렇게까지 속여서 거짓말을 해서 뭐 지금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것도 아닌데 마치 들은 것처럼 완전히 엄청난 사실 죄거든요. 거짓죄인데 이것을 지으면서까지 이 사람을 자기 집으로 데려가려고 하는지 그 이유는 우리가 알지를 못해요. 근데 당시에는 뭐 오늘날에 뭐 천사가 나타나서 막 환상을 보여주고 우린 지금 그런 시대는 살고 있진 않아요. 이미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가 다 완성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당시 때는 그렇지 않잖아요. 천사들이 나타나서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던 시대에 살고 있다 보니까 이 남방 유다에서 왔던 선지자가 우리가 방금 읽었던 것처럼 8절과 9절과 16절, 17절에서 분명 두 번이나 단호하게 하나님이 나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북방 이스라엘 땅에서 너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내려가라 하셨습니다 했는데 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내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집에 오셔서 데려다가 이 떡도 먹고 물도 마시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가시죠 해서 실제로 그런가 보다 하고 가게 된 것이 문제의 발단이 되죠. 지금 우리가 지금 매일 성경 큐티 본문을 따라 계속 가고 있습니다만 내일 이제 주일 본문을 보시면 스포일러입니다만 어차피 다 성경 내용이지만 이 사람이 이제 사자에 물려 죽게 됩니다. 남방에서 왔던 유다 선지자가 왜냐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셨던 것을 어겼던 거죠. 너 북방에 가서 떡 먹지 말고 물 먹지 마시지 말고 돌아오라 했는데 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에게 속아 가지고 결국엔 그의 집에 가서 빵을 먹고 물을 마셨다가 하나님께 결국 심판을 받아 죽게 되는 거죠. 자, 지금까지는 제가 성경 이야기를 드린 거고요. 오늘 이 이야기가 왜 성경에 있을까?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적용해야 되는가? 좀 그것을 좀 보자라는 거죠.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다 보면 반드시 우리의 앞에 선택의 어떤 순간들이 놓여지게 되어 있어요. 뭐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떤 경험할 수 있는 사건 중에 뭐 이사를 가야 한다. 뭐 이런 걸로 좀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죠. 이사를 가야 하는데 아 내가 그냥 지금 여기 있을까? 이사를 가야 되나? 막 이런 게 있는데 하나님 앞에 내 어떤 뜻을 물어보는 거예요. 뭐 우리가 뭐 일반적으로 뭐 직장 옮겨가지고 이사 가는 거야. 뭐큰뭐 적이 아니겠지만 우리 같은 사실 신앙인들은 크리스천들은 이사 간다는 것은 사실 교회랑도 연결돼 있고 이게 막이 사실 교회 옮기는 것도 너무 어렵고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어떤 분별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 제가 지금 뭐 직장 문제 때문에 좀 이사를 가야 될것 같은데, 아, 이게 맞는지 아닌 건지, 그냥 여기 있어야 되는 건지, 가야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 고민되는 상황들이 있잖아요. 단편적인 예지만, 뭐 이직의 문제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다른 문제일 수도 있고, 선택의 갈림길에 있을 때, 어떠한 것을 기준으로 우리가 이 선택을 결정할 것인가가 결국에는 세상 사람들과 우리 크리스천의 가장 큰 차이 아니겠습니까? 뭐 세상 사람들이야, 아, 뭐 걱정이냐? 돈 많이 주는데 가면 되는 거 아니냐? 자녀 교육 제일 좋은, 학군 좋은 데 이사 가면 되지. 그뭘 고민해? 오히려 더 단순해 보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크리스천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도 적어도 어떤 인생의 중요한 선택들을 내릴 때 하나님은 정말 뭘 원하세요? 주님,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세요? 라고 한 번쯤은 주님 앞에 기도로 물어볼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렇게 새벽 예배 나오실 정도의 신앙을 갖고 계신 분이라면 어쩌면 이 새벽에 나오신 이유도 때로는 그러한 것들을 주님 앞에 물어보고 싶고 또 그런 갈림길과 선택의 기로에 서 있어서 주님 앞에 나올 때가 많이 있는 거죠. 실제로 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나이 많이 드신 분들도 어떤 뭐 수술을 앞두고 있는데 이 수술을 해서 이게 잘 될까 아니면 수술해서 더 악화될까 막 이런 고민들도 막 있잖아요. 주님은 수술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선택이라는 것은 나이를 불문하고 뭐 지금 뭐 일하는 현역만 뭐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라 나이를 불문하고 누구나 다 선택에 있고 그 선택의 기준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근데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자 하는 것은요. 과연 우리에게 있어서 선택의 기준에 최종적인 가장 높은 기준, 권위가 무엇이어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성경은 중요한 것을 제가 반복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었어요. 남방 유다의 선지자는 분명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두 번씩이나 이야기하죠. 한 번은 여로보암 왕에게, 한 번은 베델의 늙은 선지자에게. 나는 이 북방 이스라엘 땅에서 빵을 먹을 수 없습니다. 물을 마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너 그거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너 남방 유다로 와라라고 분명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라고 기준을 세워놨어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늙은 이 베델에 늙은 선지자가 와서 말씀을 인용하면서 아유 하나님이 내게도 말씀하셨는데 그거 먹고 가라 하셨어요. 그거 마시고 가라 하셨어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부터 우리가 기준을 잘 세워 나가야 한다라는 거죠.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의 선택의 기준에 가장 위에 있어야 되는 것은요, 사람의 어떤 조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작은 것처럼 보여도요, 이것이 바로 천주교와 기독교를 완전히 구분시키는 엄청난 차이인 거죠. 여러분, 기독교는 뭐가 제일, 우리 개신교는 뭐가 제일 위에 권위 있습니까? 성경이 있죠. 천주교는 어때요? 성경 위에 교황이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바티칸에서 지금 막 엄청난 이슈 되는 거 아시죠? 사제들이 동성애 결혼 축복해도 되는가? 뭐 이런 것 지금 논의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교황이 그거 지금 결정하고 있잖아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때요? 성경을 위에 놓고 보니까 흔들리지 않잖아요. 물론 교회도 지금 여러 가지 성경 해석들 때문에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지만 그래도 기준을 성경에 놓고 살아가는 것이 흔들리지 않는 것을 보게 되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고민을 하고 있을 때 먼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기준을 놓고서 내가 지금 고민하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분명히 성경에서는요, 뭐 무슨 복음서 몇장몇절 이사 갈 때는 북쪽으로 가라. 11월에 이사 가면 남쪽으로, 이런 건안 적혀 있죠. 무슨 뭐 점집에서 점 나오듯이. 그렇지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읽어 나가고 이 말씀에 이 주어진 하나님의 이 메시지를 우리가 구별하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주시는 선명한 메시지가 있는 거죠. 그 메시지가 나의 상황에 딱 일치됐을 때 아,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구나. 하나님이 지금 나보고 가라고 하시는 거구나 했을 때그 확신을 들고 갈수 있는 것이고 아, 하나님께서 내게 머물러 하시는구나 하면 그 마음의 확신을 갖고 그 자리에 머물러 살아가는 것. 그래서 나의 각오 서는 것의 기준이 주님의 말씀에 일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묘미이고 바로 거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약속의 복을 받고 살아가는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는 거죠. 그런데 때로는 이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명히 기준을 잡고 살아가려 했는데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내가 스스로 확신이 쓰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냐면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성년의 확신이며 그 가운데 내 마음의 양심을 주님이 또 사용하세요. 내 양심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구별했는데 내 양심이 아니잖아라고 그것을 구별할 수 있게 말해줘. 너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 빙자하지만 이거 사실 너 욕심 때문에 그런 거잖아. 우리의 마음의 양심이 이것을 구별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사람의 양심이라는 것은요, 사람의 스스로 자기 스스로를 또 속일 수 있을 만큼 인간은 완악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는 더 악한 존재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또 막을 수 있는 장치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냐면 바로 공동체죠. 공동체. 그래서 우리와 같은 이 신앙 공동체 교회를 통해서 내가 말씀을 통하여서 구별한 것,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이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에 평안함이 주어지고 내 양심에 어긋나지 않고 또 이와 같은 것을 공동체와 함께 나눴을 때그 함께 기도하는 그 신앙의 공동체가 함께 구별하여서 그것이 주님의 뜻인 것이 맞을 때또 그것에 대한 상황이 열렸을 때 우리가 아, 이건 주님의 뜻이구나 하고 확신하고 가는 거죠. 자, 순서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이걸 완전히 뒤집어 놓죠. 상황이 열리면 오케이, 무조건 가자. 연봉 좋은 높은 데 있어. 무조건 콜. 가자. 이거잖아요. 상황을 보고 가잖아요. 그렇지만 우리 기독교 내에서 사실 상황은 제일 아래로 내려가는 거죠. 아무리 상황이 좋아 보여도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늙은 선지자가 베델에 선지자 와 가지고 먹고 가십시오 하면 배고파는데 잘 됐다. 상황이 아닌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라고 말하는지를 먼저 보고 이것과 일치하는가. 그리고 그 말씀을 받았을 때내 마음의 양심과 또 성령의 감동하심이 아, 이것이 맞다라고 내 마음에 평안을 주는가. 그리고 그것이 교회 공동체에 있어서도 그것이 일치하는가. 그리고 그 공동체의 일치함과 했을 때내 상황이 그렇게 펼쳐져서 열려지는가. 이 모든 것이 파란불이 착착착착 맞아지는 그 순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갈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근데 문제는 이렇게 단순하다는 게 아니에요. 어떨 때 문제가 벌어지냐면 내가 분별하여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파란불이 딱 떴는데 이 밑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빨간불이 떴을 때인 거예요. 예를 들면 나는 지금 선교지에 가는 게 맞다라고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내 상황은 빨간불이에요. 갈 수가 없어요. 재정적인 것이나 아니면 또 함께 이야기하는 사람들과의 어떤 대화에 있어서 이야기했을 때 야, 너 조금만 준비했다 가라라고 빨간불 혹은 노란불이 뜬 거죠. 그럼 이게 충돌되면서 아, 이게 지금 뭐지?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 거죠. 참고로 말씀드린 건 답이 없어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 다 다르겠죠. 어떤 사람들은 가는 게 맞는 거고 어떤 사람들은 정말 더 준비하고 신학을 하거나 조금 더 재정적인 것을 준비해서 가는 것이 맞을 수도 있어요. 이것이 답입니다라고 우리가 누구에게 딱 얘기해 줄수 있을 만큼 단순한 문제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있어서 분명한 우선순위를 세우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아주 흥미로운 장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을 이제 공생애 사역을 막 시작하시라고 할때 예수님 사역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30세 때 요단강에서 이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면서 사역이 딱 시작하잖아요. 이제 공생애가 시작되는데 사실 공생애 시작하기 전에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에 이끌리셔서 광야로 가셔서 무려 40일 동안 금식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이 사탄이 예수님을 찾아오죠. 너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을 변해서 떡이 되게 해라. 여러분 사실 이돌 하나 떡으로 만든다 그래서 피해 보는 사람 있습니까? 돌을 떡으로 만든다고 해서 누가 뭐아나 예수 안 믿어요 이럴 사람 누가 있어요? 오히려 이 돌이 떡으로 변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것을 먹으면 40일간 금식한 예수님에게도 이득이 되지 해가 되진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러나 아무리 좋아 보이는 그 말일지라도 하나님의 그 능력을 시험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으로 거절하시죠. 두 번째 유혹이 뭐였어요? 시험이 뭐였어요? 사탄이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 위에다 올려다 놓고서 이렇게 물었는 거죠. 너 여기에서 한번 떨어져 봐. 그리고 이때 사탄이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에 기록되기를 하나님의 사자들이 너의 발을 붙들어서 너가 상처 입지 않게 하신다라고 성경에 기록돼 있어. 그러니까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한번 여기서 떨어져 봐. 뭘 보여줍니까? 사탄도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뭘 사용했어요? 성경 말씀을 사용했다라는 거죠. 이때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또 말씀을 가지고서 사탄의 그 시험을 이겨내시죠. 제가 말하고자 하는 요지는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제가 지금 말씀을 가지고서 분별해야 됩니다라고 말하지만 왜 이게 어렵냐면 주변에서 또 누군가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거든요. 마치 오늘 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천사가 나타나서 나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들려줬는데 빵 먹고 가라 했습니다. 물 마시고 가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오십시오라고 했는데 거짓말인 거죠. 여러분 모든 이단들 사이비들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하고 다 똑같은 성경 보고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을 가지고서 이상하게 해석해서 그런 거죠. 좀 농담입니다만 좀 우스갯소리입니다만 한국 사람들이 제일 뭐 이상하게 해석하는 성경 중에 하나가 그런 거 아니에요? 왜 새벽 예배 안 나오세요, 집사님? 좀 나오셔서 기도하시죠. 목사님, 하나님이 저를 너무 사랑하셔서 새벽 예배 나갈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이에요? 여호와는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도다. 하나님이 저를 너무 사랑하셔서 새벽 예배 못 나가요. 말씀을 가지고 왜곡하는 것들이 우스갯소리입니다만 너무나도 다양하게 펼쳐지는 거죠. 근데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만 그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도 얼마든지 내 양심을 속이고 내 이익을 위해서 말씀을 보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결론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어떠한 인생의 크로스로드, 크로스 액션, 어떤 교차로에 서서 선택을 해야 될때 말씀을 피는 사람은 사실 조금 늦은 감이 있어요. 왜냐면 목적을 가지고 성경을 보기 시작하면 자기의 이익이 여기 대변될 때가 있거든요. 물론 그래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렇지만 가장 건강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평상시에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날로 조금씩 읽어가면서 이 말씀에 담겨있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내가 살아가야 될 삶의 원칙들을 하나하나씩 발견해 나가면서 이 말씀을 읽고 읽은 말씀들을 생각하며 그 말씀 가운데 발견했던 생명의 원천의 원리대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다 보면 그 인생의 갈림길에 섰을 때 선택의 그 기로에 섰을 때 내가 어떠한 것을 선택해야 되는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빠르고 쉽게 그리고 정확하게 구별할 수 있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어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주일마다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까? 공동체적으로서 혼자서 성경 볼 때 때로는 어긋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함께 같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향하신 방향입니다를 함께 공유하는 것이죠. 혹시라도 요즘에 삶의 선택의 기로에 서 계신 분들 계십니까? 지금 안 그러시다면 언젠가는 또 이제 그런 기로에 서게 될 텐데 우선순위를 분명 세우십시오. 말씀이 가장 위에 있고 그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내 마음에 평안함을 주시고 내 양심과 어긋나지 않을 때 또 그것으로도 부족하다면 공동체와 함께 같이 기도로서 구별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상황을 열어주신 것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이 일치했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죠. 그러나 다른 모든 것이 다 레드라이트를 찐다 할지라도 가장 위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 가라 너 내가 보여주는 너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모두가 다 노예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그 믿음의 여정을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순복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따라갈 수 있는 그로 인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인도하심과 공급하심과 보호하심의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실로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오늘 우리도 많은 선택들을 해나가야 할 텐데 때로는 작아 보이는 선택들도 있지만 정말 우리의 인생에 기로에 서 있다라고 말할 만큼 큰 선택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그런 선택들을 결정하는지 우리 스스로를 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당장 눈에 보이는 이익과 또 만족을 위해서 그냥 상황이 보여주는 것을 쫓아 살아가겠지만 하나님, 우리들은 그래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고 우리의 삶이 주님의 손안에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는 자들인데 어찌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도 않고 그렇게 세상 사람들처럼 상황만 보고 나가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자리에 온 것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기를 사모하는 마음에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오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를 하나님 이것을 배우기를 갈망하며 그 배운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힘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고아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터이니 사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상황에 갇혀 살아가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최우선순위에 놓고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이것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라고 생각하며 고백하며 말씀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나 믿음으로 주님 주신 그 걸음을 걸어갔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인생길을 다 몰라도 우리 지금 앞에 한 걸음 주님이 걸어가라 하신 그 말씀의 걸음에 순종하여 주와 동행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우리 성도님들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들어주시고 응답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일하시는 오늘 이 새벽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